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이 제사장 직분을 연습함으로 목표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자, 좋은 선형제님께서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새 예루살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첫 열매가 되고자 한다, 이런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제를 통해서 분명히 서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그 목표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첫 열매들의 특징에 대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첫 열매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하늘의 시온 산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자, 말인즉슨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주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께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생각에 가장 우선순위가, 첫 열매들의 생각에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도성을 건축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건축합니까?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건축합니까? 사람의 성경 해석을 따라서 건축합니까? 낮에 형제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제사장직을 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제사장직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차차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들로 준비된 데 있어서도 어떤 사사로운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분명하게 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첫 열매들의 특징, 또 다른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입에 힘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입술에는 힘이 없었다. 자, 이 여러 말씀들이 이미 요한계시록 1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갈망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첫 열매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는 첫 열매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수의 합당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첫 열매로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천년왕국이 지속되는 동안에 그들은 다룸을 받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성 바깥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 자격을 갖추기까지 다룸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들을 마치고 나면은 마침내 그들 모두가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같이 거룩하게 될수 있습니까? 자, 이 도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이 도성의 근원은 바로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근원은, 우리가 받는 공급의 근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땅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교제했던 것, 이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교제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자,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어젯밤에 제가 던져드렸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직을 통해서 우리는 그 도성의 일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동안에 제가 아주 고무되었던 것은,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제사장직을 연습하는 그런 부담을 옮겨가고 계시다는, 그런 부담을 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체험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저는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필리핀에 2년 전에 왔는데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제가 이 필리핀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와 보니 그 2년 사이에 있었던 여러분의 진보가, 형제 자매님들 안에 있는 친구가 제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도님들께서 그 거룩한 제사장직을 행하고 연습함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길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돌아와 보니 이제는 전에는 안 계셨던 새로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장 6절,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튼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바로 분명히 바울의 이 격려는 제사장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의 일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일곱 가지 절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일곱 가지 절기. 그리고 이 일곱 가지 절기의 실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절기도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될 수가 있고, 또 영향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그 이유가 바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무슨 일을 할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아이에게? 바로 젖이 필요합니다.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모든 절기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절기 무엇이죠? 첫 번째 절기부터 생각해 볼까요? 바로 유월절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신 그리스도. 자,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첫 번째 절기의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목표는? 바로, 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거쳐서, 즉 침례를 거쳐서 좋은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 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가 이미 참여한 절기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 파운틴밸리에 있는 교회에서 한 형제가 토요일날 밤에 침례를 받은 후에 그 다음날 일요일 모임에서 주님의 상 모임에서 번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침례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심지어 그 침례받는 것을 반대하는 부모님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체험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께 매일매일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이 악한 현 시대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절기는 바로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자, 그럼 무교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교절이라는 절기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꺼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세상에서 꺼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버려야 하는 누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교병이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기념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초실절의 목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입니다.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 사망을 이기는 것. 자, 기도 모임을 할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몸이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 모임에 갈 수가 있을까? 아, 기도 모임 안 가고 쉬고 싶다. 집에 가서 좀 자고 싶다. 그런 순간에서 우리가 초실절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초실절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나면 몸이 지치지요.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상황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오순절, 바로 성령의 부어지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교회가 건축되는 힘이 생겼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팔절은 무엇이죠? 나팔절.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할때 우리가 나팔을 부릅니다. 경고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 보셨습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침례받아야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절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도, 장막절도, 이 모든 예물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이 절기를 잘 알아보십시오. 이 절기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이러한 절기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기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이런 절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변함없이, 변화 없이 머물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결국에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적인 제사를, 예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과 예물의 차이가 뭐냐? 많은 분들이 이두 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냐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랑 예물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인가요? 아니오인가요? 같습니까? 제가 이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두 가지의 차이점 무엇인지 자, 차이를 말씀드리면, 자,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 과정을 포함하는, 우리 변화를 수반하는 그리스도의 체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결과를 열매를 맺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 영적인 희생. 제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항상 들었던 이야기는, 자, 형제님들이 좋은 음식을,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 저는 메시지가 나를 감명을 시키셨어.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자,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은, 물론 그런 간증도 좋지만은, 제가 그런 간증에 대해서 들었을 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 주님이 그렇게 나를 만져주셨는데, 좋은 메시지로 나를 만져주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것이 바로 예물과 그리스도의 체험, 이두 가지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엑서사이즈, 마치 운동하는 것과 같이, 연습하는 것과 같이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하는데, 연습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습하라. 마치 체육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하듯이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말은 매일매일 우리가 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느낀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훈련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좋은 형제님께서 번제에 대해서 조금 나눠주셨는데, 자, 이 번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번제의 목표.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번제의 목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번제의 완벽한 모범이 되셨지요.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이 번제의 실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한다면, 이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이새 예루살렘의 묘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이것을 이새 예루살렘으로 변화되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 할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설계대로 이 성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거기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가 여러 가지 예물들 중에 첫 번째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순종을 배우신 그첫 번째 장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장면 어디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찾으시죠. 3일 동안이나. 근데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 부모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성전에 있는 마당에서 놀고 계셨습니까? 12살이셨는데, 당시에. 자, 지금 성도들 가운데 12살이신 분 계십니까? 하니까 14살 성도님이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12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까? 자, 제가 개인적으로 첫 열매라는 목표를 바라보고, 왕들과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저는 14살이었습니다. 성도님처럼. 그래서 성도님께서 14살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목표가 첫 열매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성도님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 흥미로운 얘기네요. 이러고 다시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저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남아있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12살 때부터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일을 살피셨던 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말고 또 누구에게 순종하셨습니까? 5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께도 이렇게 순종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어린 형제 자매님들 많이 계신데, 자,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자,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 자기 마음의 대답을 가지고 있겠지요. 자, 여러분들 중에 계신 이 어린이들,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정말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자, 이미 우리는 어린이로서 어린이라고 할지라도 번제이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도 아이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어린이들이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배움입니다. 어린 나이에 순종을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땅에 있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은 정말 현실적인,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든, 나이 들었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것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시작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배워야 되겠지요. 그 여러 가지 레벨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또 학교에 있는 선생님에게 또는 교수님에게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나이가 들면 직장 상사에게, 사장님한테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할 때 그 신입사원들이 어느 시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신입사원들은 그 매니저,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자, 그런 모습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번제의 훈련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자, 우리 모두 다 주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순종하지 않고, 선생님이나 또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어느 회사든지 간에,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은 우리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것을, 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교제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순종을 체험한 것을 나눌 때 저는 정말 기쁩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갈망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 이 하늘의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설계를 하지 않고, 주님, 저는 이런 식으로 건축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자, 매일 아침 일요일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일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임에 갑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내가 가야지. 마지 못해서 갑니까? 아니면은, 아, 내가 영적으로 배가 고프다. 영적으로 음식을 먹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는지, 영적인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음식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맛있는 음식을 가면은 주니까 그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헷갈리시나요? 자, 우리가 일요일에 절기의 모임을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기의 모임에 모일 때, 그때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음식으로 그분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다. 이것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신실하게 건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소제는 어떻습니까? 소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소제의 목표. 주님의 온전한 인성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는 우리의 인성이 아니라 주님의 인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소제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을 때이 땅의 제도로 건축을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늘에서 온 제도로 건축해야 합니까? 바로 하늘에서 오는 재료로 건축해야지요. 우리가 오후에 교제할 때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성의 건축 재료가 투명한, 수정같이 투명한 금으로 지어진다라는 그것 아니었습니까? 자, 그럼 이 투명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투명한가?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 주님께서 마음에 어떤 다른 숨겨진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고, 마음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다른 속셈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주 투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청결한 마음으로, 투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주님의 이 온전한 인성, 주님의 온전한 인성이 드러났던 이 사건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자,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들 때마다 놀랍니다. 어떻게 5,000명이나 먹이셨을까?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자,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클린업, 그러니까 치워라. 아, 주님께서 그 먹고 남은 거를 그냥 치우라고 하시지 않고, 자, 남은 것을 모아라. 모았더니 얼마가 있었습니까? 바로 열두 광주리가 다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어디에 소풍을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치면은 그 남은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새들이 먹을 테니까 그냥 그건 신경 쓰지 마라고 하겠지만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신 후에 그 남은 음식을 모아서 열두 광주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나서 그 자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치우시는 것까지 신경을 쓰실 정도로 그분의 인성이 온전하셨던 겁니다. 완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인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승천되어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그 수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입고 계셨던 그 수의를 곱게 개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주님의 온전한 인성이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남은 음식들을 잘 정리하신 모습, 또 그리고 그 주님께 올라가시기 전에 입고 계셨던 그 수의를 곱게 정리하신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은 아주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 제가 어떤 한 형제님께서 나눠주신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고 있는 그 팟캐스트를 그 형제님의 자녀들이 들었는데, 그 자녀들이 10살 또 8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팟캐스트를 듣고 나서 다음날이 되니까 자기들이 자고 난그 이불 자리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성으로 섬겨야 되는데 매일매일 그분의 인성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예물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고 변화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예물들이 없이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도성의 재료들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물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속죄제와 속건제 얘기를 해볼까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두 예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실제로 범한 그 실질적인 액션, 회의를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그 저지른 것에 대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테오, 필리핀에 있는 테오 어린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걷기를 배우고 있지요. 근데 걷기를 배우면서 몇 번이나 넘어집니까? 아주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고 100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다 보면 걷게 되고 또더 있으면 뛰기까지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완전하게 되는 길을 가는 동안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넘어졌을 때 넘어진 순간에 어떤 예물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 내가 어떤 죄를 이겼어. 내가 아내한테 화내지 않았어.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아내에게 화가 나서 화를 내고. 그러면은 그 전에 드렸던 예물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한국에서 있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들이 주님께 되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되고 주님께 자백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드렸던 예물을 한번 드렸던 예물에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넘어졌다고 해서 그 예물이 소용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예물이 필요합니까? 바로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속죄제는 그 죄의 뿌리를, 죄의 근원을 다루는 예물입니다. 제 조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주님께 또 사죄드리고 그러는데 저는 똑같은 실수를 또 저지르고 싶지 않아요, 삼촌. 자, 이것이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 죄를 반복하는 일을 계속하고 싶지 않으면, 그 죄를 완전히 이기기를 원하면, 속죄제이신 그리스도를 취하는 법을 배워.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려. 네가 또그 일을 다시 저지르려고 할 때에, 저지르려고 할 즈음에 주님께 말씀드려, 주님, 저는 당신을 속죄제이신 주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속죄제이신 주님을 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육신에게, 안 돼. 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라고 제 육신에게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것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육신을 이기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화목제 얘기를 해볼까요?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온전히 화목이 되는 것. 우리 사이에 온전히 화목이 되는 것. 제사장들 사이의 화목. 이것이 그 다섯 가지 예물의 중심이 됩니다. 화목제가. 우리가 본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화평을 찾게 됩니다. 참 화목제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예물 모두가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새 예루살렘의 특징, 문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팀 형제님, 팀 자매님, 두 분이 지금 테오라는 어린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가 은퇴했을 때 용돈 주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첫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첫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들이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임신한 이 아이가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도 번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란다면 당연히 우리 부모가 먼저 그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제사장처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가 제사장처럼 살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아마 내일 조영재님께서 그 크고 높은 성벽에 대해서 나누어 주실 것 같은데요. 왜이 도성에 크고 높은 성벽이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성에 벽이 없으면, 성벽이 없으면 대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벽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나누는 벽입니다. 자,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벽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나 흉악한 자들, 살인 자들, 이런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이와 같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습니까? 자, 우리 모두 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광고에, 이 핸드폰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많은 불필요한 어떤 콘텐츠들, 뭐 광고들, 많은 뉴스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는 악한 것들. 자, 그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말지, 우리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것 말고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을,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기독교계 내에서 있는, 기독교계 내에서 말하는 의견이라면, 이야기라고 하면은 모두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돼.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영적인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도 성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면 끝.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 성벽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가지고 아닌 곳에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런 모든 변화를 위해서 제사장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재료들로. 자,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 자, 우리가 피아노를 배우거나 기타를 배우거나 할 때도 연습이 필요하지요. 자, 지금 피아니스트 성도님이 계신데, 24년 동안 피아니스트로 일해 오셨는데 연습을 조금만 해도 충분했습니까? 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겠지요. 피아니스트로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도. 피아노를 연습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연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연주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연습을 거치고 나면 이것이 아주 자동적으로, 마치 우리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류의 예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도 연습하라. 연습하라. 매우 중요합니다. 연습하는 것을 배우는 것.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변화되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뚝딱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리고 이 연습이라고 하는 것은 경책. 연습과 훈련에는 어떤 징계, 경책, 꾸짖음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성도님이 계신데, 아이들이 말하면 바로 듣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꾸짖어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교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피아노를 연습하는 사람이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고자 한다면 연습을 함에 있어서 꾸짖음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자, 12장 5절이네요. 12장 5절 말씀. 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에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자, 11절 말씀에도 볼까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훈련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교정하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교정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이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연습이 필요하지요. 훈련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징계도 필요합니다. 꾸짖음도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5절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 자,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린이 태호가 걷는 것을 많이 연습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힘써 걷기를 연습하면 곧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겠지요. 그렇게 걷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을 통해서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11절 말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자, 제사장직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또 그리고 우리로 연습하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를 살아내기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 자, 경고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오늘날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왕국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왕들과 제사장으로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기에 합당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이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분명하게 와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저에게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께 더욱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시고 적용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으로 나가십시오. 수시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 이 높고 큰 성벽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또, 그성 안으로 들어가는 진주문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 내일 아마 조은영제님께서 그 황금 갈대로 측량되는 것에 대해서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측량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은 이게 금 막대기가 아니라 금 갈대로 측량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 막대기는 그냥 죽은 나무 막대기죠. 그러지만 갈대는 뭡니까? 갈대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갈대는 계속해서 자라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측량할 때 죽어있는 막대기로 하지 않으시고 그 살아있는 막대기로, 자라는 막대기로 우리의 자람을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우리는 또한 측량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측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만, 예.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에 다다르는 데 있어서 이 이상을 본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께 분명하게, 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로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실시간으로 훈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루 종일. 자, 한주 동안.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 안에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